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8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고 난 이후 어떤 삶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한 분이 계시면은 또 축복합니다. 우리 주은 형제 오랜만에 또 함께 왔습니다. 주은 형제 누군지 아시죠? 가끔씩 이렇게 와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주은 형제 지금 태국에 머물고 있는데 가끔씩 이렇게 왔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오늘 찬양 성가대 우리가 너무 성가대 좋습니다. 성가대에 찬양이 예배를 이렇게 여는 찬양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도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성가대는 참 잘합니다. 특별히 복도에서 들으면 정말 잘하는 안에서 들어도 그렇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았는데요. 부활 영원한 삶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부활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영성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을 생각합니다. 특별히 십자가가 의미 있음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부활의 아침 우리가 함께 모여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보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활의 영광을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활, 영원한 삶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과연 죽으면 우리가 죽을 거잖아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인가? 여러분, 정말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부활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 이 이야기는 완전히 상상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까? 아니면은 또 어떤 이들의 주장처럼 부활은 그저 비유나 신화입니까? 2000년 전에도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부활의 기적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적대자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 중에서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하신 말씀을 고지 곧대로 믿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반복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지만은 그 누구도 그 말씀을 심각하게 듣지 않고 흘려버렸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 지내게 되자 이제 다 끝났다 라고 절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에 쌓여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허투루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능력들을 친히 곁에서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말씀도 들었고 기적도 보았지만은 그들 중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새벽에 예수님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마리아조차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 게 아닙니다. 이틀 전, 마리아가 찾아가기 이틀 전에 미처 다 하지 못했던 유향과 몰약을 이 시신에 바르는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녀도 그 새벽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데도요, 직접 보았는데도 동산직인 줄 알 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상상도 못할 만큼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장 측근이었던 제자들조차도 기대하지 않고 그리고 믿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부활을 도대체 누가 믿으려고 했겠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누구도 믿지 않았던 너무나 의외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역사상 부활에 대해서 가장 설득력 있는 글을 쓴, 특별히 설득력 있는 글의 핵심은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인데요. 오늘 이제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역사상 부활에 대해서 가장 설득력 있는 글인 고린도전서 15장을 쓴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허무 맹랑한 이 이야기를 전파하는 예수쟁이들에게 맹렬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죄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선전하는 이 예수쟁이들의 거짓말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의 위임을 받아서 이 신성 모독자들인 이 예수쟁이들을 섬멸하기 위해서 곳곳을 누비고 다닌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 앞에서 사도 바울이 꼬꾸라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공중에서 들려오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이 180도 달라집니다. 예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던 이 사도 바울이 그 사건 이후에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소위 말하는 부활장은요. 사도 바울의 부활을 체험한 개인적인 체험을 적은 장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날에 살아나셨던 것과 개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열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글이 언제 기록되었냐면요, 부활의 사건이 있은 후에 늦어도 그로부터 30년 이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부활을 직접 본 사람이 더러 죽기도 했지만은 뭐라고 쓰고 있느냐면은 대다수에는 이 글을 쓰고 있을 때 아직 살아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결정적인 주장을 하죠. 쭉 명단을 공개한 다음에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도 그분을 봤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나도 그분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이 시점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그렇게 단시일 안에 급격하게 바뀌었는지 우리는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이 지금까지 가던 길을 180도로 바꾸어서 정반대의 길로 가게 되었다면 그것은 분명 그 사람에게 어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가장 진보적인 사람이 가장 보수적인 사람이 된다든지, 혹은 반대로 가장 보수적인 사람이 가장 진보적인 사람의 입장에 서게 된다면 그에게는 분명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엄청난 사건이 그 인생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부활을 믿던 이들을 핍박하고 사로잡아서 심판에 넘기던 산헤드린의 앞잡이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과 목숨을 걸고 남은 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가 그렇게 된 데에는 혁명적인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이 되는 사건이야말로 예수 부활의 가장 큰 증거다라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가장 부활을 믿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그 한 사람을 들자면 사도 바울인데, 바울이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고, 그가 목숨을 건 사건이야말로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예수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찾아가셔서 사도 바울을 들어쓰셔서 기독교의 핵심인 부활을 증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헬라 철학의 바탕 위에서 가말리엘의 문하생으로 율법을 제대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종교 세력에 힘을 얻고 활동했던 가장 잘 나가던 유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보지도 못했던 예수를 봤다고 거짓말함으로 앞서 자기 앞길 창창한 자신의 평생을 포기하겠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정신이 나가지 않은 다음에야 이렇게 잘 나가던 청년이 그런 것을 선택할 리가 없습니다. 그는 실제로 자신이 부정하던 예수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그의 고백처럼 그 이후부터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사역자로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만 부활의 증인이었는가? 여러분,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은 예수 부활에 대한 넘치는 역사적 고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그와 동시에 그의 말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은 2000년 전에 우리를 기준으로 지구 반대편에서 죽어버린 인간의 말을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믿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과 고백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토마스 아놀드라고 역사가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놀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의 간증을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한 만족할 만한 증거를 나는 내볼 수 있다. 나는 마치 재판정에서 중대한 사건을 처리하듯이 매우 신중하고 철저하게 부활을 조사했다. 다른 사람을 납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 만족스러운 답을 얻기 위해서 여러 번 조사를 시도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보다 더 완전히 증명될 수 있는 사건은 인류 역사에 또 없을 것이다. 한 역사가가 부활에 관한 자신의 고백을 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가 시리에 빠져서 절망하던 어느 날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언약임을 그가 깊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깊은 묵상 속에서 그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인생의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고백으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그림이 바로 렘브란트의 엠마오 도상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상상 속에서 이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감격으로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암스테르담 박물관에 이 그림이 전시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이 그림의 값이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렘브란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그림은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며 그린 그림이기에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그의 제자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왜 자네는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그렇게 많이 그리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셨기 때문인가? 그리스도께서 자네 위해 죽으셨기 때문인가? 그것은 귀한 일이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있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자네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이네. 죽음을 깨뜨리고 승리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그분을 그리게. 죄와 죽음의 정복자이신 주님을 그리게. 미국의 장군이자 또 잘 알려진 작가인 루 윌리스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부활신앙을 적대하는 논문을 쓰려고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잘 아는 벤허라는 유명한 작품을 써냅니다. 그는 이것이 허구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논문을 수집하다가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현대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 칼 바르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찔렸는데 부활절과 성탄절의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이는 설명할 필요 없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역사 속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수많은 증인들이 보았고 그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의 확신에 찬 선포처럼 그야말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자신들의 양심과 자신들의 지성과 자신들의 경험을 보면 절대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확고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허다한 증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부활의 목격자의 명단 맨 끝에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놓았는데 사도 바울이 부활의 명단의 제일 끝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놓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자들의 명단 맨 아래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올리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부활의 사건이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2000년 전에 예수 부활이 21세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인류에게 엄청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활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한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니고 전 인류에게 미치는 영생의 선물이다. 예수님만 죽음을 이기신 것이 아니고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리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모든 이들이 마침내 영생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의 죽음이 없다. 영원한 생명이 있을 뿐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미리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차원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일 뿐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전에는 이전에는 죄와 사망이 인생들을 휘어잡고 그리고 죄와 사망이 우리를 종노릇 시켰지만은 이제는 죄와 사망이 더 이상 구원받은 이들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생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본 영화 중에 가장 감동적인 영화는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타이타닉의 장면 중에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세기의 비극인 타이타닉의 침묵 속에서 그 악단 단장 윌리스 하틀리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로였습니다. 그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끝까지 자신들의 팀워크를 격려하며 찬송가를 연주합니다. 그 찬송가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을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부활을 의심하지 않던 이들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를 들으십시오. 혈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썩을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죽을 자들이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의 신비입니다. 또한 생명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1945년 4월 9일 본 회포는 조국 독일에서 포악한 히틀러의 정권에 맞서 자유와 평화를 외치다가 게슈타포에게 체포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뒤에 프로센부르크 강제 소행소에서 처형당합니다. 그가 처형당하기 직전 동료 죄수들과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이게 역사적 기록에 남아있는데요. 그가 처형당하기 직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동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광명과 소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그는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자였다가 가장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가 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최대 업적은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뿐 아니라 그 선포하신 메시지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기에 그분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믿는 자들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죽음은 결코 인간 존재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영생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생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단지 죽음 다음에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오늘을 포기할 수 있다. 혹은 오늘을 헛되게 허비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천국이라는 것은 오늘을 알차게 사는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여러분, 영생에 대한 소망은요, 이 땅 위에서 의미 있게 살아갈 목적과 삶의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복된 희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능력이요, 파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힘껏 노력해봤자 결국 흙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 땅을 악착같이 그리고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있겠습니까? 죽으면 끝인데. 그러나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그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또한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의미 있게 살 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기꺼이 희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위해 죽는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생과 천국을 믿는 이들은 희생도 하고 숨겨도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 인생이 한번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제가 제일 처음에 설교서도처럼 한번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면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남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이 참 고귀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 끝나는데. 그렇게 해서 끝나버리는데. 만일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면 무엇 때문에 내가 죽을 줄 알면서 물속으로 뛰어듭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오늘 우리가 성실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노래 있죠. 옛날에 술 먹고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떻게 살자고요? 노세, 노세, 젊으세, 노세. 같이 부르자 말을 못하겠고. CF 가사도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셨대요. 인생을 즐기라고.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그게 맞습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놀고 인생을 즐겨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결코 모든 것이 끝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죽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영생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이들은 남을 위해서도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70, 80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지나가면 나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대에 모든 희망을 잃고 절망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 세상의 이들에게 그런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참된 위로와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또 근래에 있었던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을 보면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영생이 있다는 소망을 그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위로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참된 생명과 영생의 소망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요 어떤 결심을 해야 되냐면 이제 나는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새롭게 나의 남은 삶을 살아야 하겠다라고 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저는 생각이 납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처음 결혼을 하고 그 아내의 저희 아내의 그러니까 저희 장인 어른의 동생 분 저에게는 처외삼촌이신데 그분이 계셨는데요. 철저한 무신론자셨거든요. 제가 교육자인 줄 알면서도 막 일부러 막 저에게 막 와서 술도 따라봐라 라고 얘기하고 그러셨어요. 그분이. 그리고 좀 이렇게 강성이셨어요. 그리고 또 연구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또 논리도 분명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그 처외삼촌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실 때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이렇게 만나셨는데 그분 마음 가운데 내가 만약 이 땅을 떠나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깊은 생각 속에서 궁금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제가 그 이후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세례를 받기를 권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염치가 없다. 내가 너무 염치가 없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그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결국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그 처외삼촌께서 이렇게 영접하시던 제가 말씀을 전하고 영접하시던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창회자매 아버님도 생각이 납니다. 그분을 만나러 가서 평생 자신의 소신으로 살아오셨던 그분이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어른의 고백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예배하셨던 우리 고의국 집사님 또 태훈 형제의 아버님 저는 기억합니다. 그들 모두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안고 있었고 우리는 천국에서 그분들을 다시 만나게 될 확신 가운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원동력은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줍니다. 예수의 능력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감쌀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그 부활의 생명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것이 가장 값진 것이다.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여러분, 한숲은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지만 그러나 십자가가 의미 있으면 부활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부활절에 제가 성찬식을 하냐면 이 성찬은 단순히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더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이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부활장의 믿음의 고백들을 드리면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진정으로 사모하며 한숲의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게 되어지는 부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기도하겠습니다.